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학계소로 모시겠는데 아마 오늘 학계소 보면 9번째 시간이 되죠.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계소를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지체의 시간이 있었죠.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더니 성전 짓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 짓는 것이 왜인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영광이었고 쉐키나의 그 영광이 특별히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학계를 통해서 지어지게 됐던 이 성전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진정한 성전이 솔로몬 시대 때 그 성전은 황금보석으로 꾸며졌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금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2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나 학계시대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셨는가? 매기 목사님의 해석은 간단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진정한 아름다운 성전, 금은보석, 보화로 치장된 성전은 이 다음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 성전이다. 그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만들어져 있지 증언되고 표현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을 또 던지게 되잖아요.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이 만질 때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느냐,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또한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느냐, 반대로 부정한 것이 그럼 거룩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에서 매기 목사님의 해답, 특별히 학계 선지자의 해답은 그거였어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진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반대로 그렇지만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설명드린 거 기억이 되세요? 간단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더러운 물을 뭐 다른 물을 붓는다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을 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금방 더러워진다 하는 그러한 논리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철학적 명제를 우리 가운데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3단 논법이었어요. 학계는 제1명제에서 거룩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두 번째 명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결론이 뭐죠? 그렇다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만나면 둘 다 부정하게 된다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에 따라 그 됨됨이가 결정되게 됩니다. 어떤 행위나 의식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악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 내용, 그러니까 매기 목사님의 이러한 해석들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크게 그 교훈이 되어지네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것은 의식적인 율법이지만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생활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는 보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메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이분이 LA 쪽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헐리우드라고 하는 그 영화의 메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헐리우드에서 그걸 먹어서 뭐 아주 뭐 옳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돈을 보내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영화에 박수를 보낼지는 모르지만 이 미기 목사님은 박수를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술 만드는 사람이 몇 푼의 돈을 자선단체에 바쳤다고 해서 인간에게 미치는 그들의 끔찍한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제가 적나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마약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벌은 돈을 가지고 NGO에 좀 이렇게 헌납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좀 더 분명한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 위대한 원리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에는 일정한 의식과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식을 지키거나 뭐 세례를 받았거나 이러한 외부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결국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잘 묘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시듯이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다면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손을 씻거나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메기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대로 소개를 하면, 이 목사님께서 오클라마의 툴사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골프를 쳤대요. 그 골프를 쳤던 사람이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난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수년 동안 교회 안에서 위선자였습니다. 나는 시내에 있는 커다란 자유주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나는 온갖 의식을 행하고 여러 모임에서 섬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도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주일날이 지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할 수 없는 짓들을 나는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죄인이며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오클라호마에서 만났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 메기 목사님은 종종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그의 행위가 변화되는 것이죠. 행위가 변화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위선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러한 행위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겉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송 전에 나누었던 내용은 그거였죠.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행동이 변화된다. 행동이 그렇게 하면서도 뭐 그래 착한 일 하고 뭐하고 하면서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의 작품 중에 맥버드가 있는데요. 그 맥버드 부인이 잠결에 걸어다니면서 손을 비비며 다음과 같이 외친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저주받은 곳에서 벗어나야지 아직도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의식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기를 원하는 것은 한 바가지의 깨끗한 물을 가지고 헛간에 있는 모든 퇴비를 정결케 하고 향기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부정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죄송하지만 결코 없습니다. 뭐 수행을 하고 뭐를 하고 이래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들이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고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잠언서에서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니요? 라고 잠언 20장 9절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답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처방은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의 처방은 확실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인데 이 내용에 아주 유사하게 베드로도 말을 했어요.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배로운 피로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결한 봉사를 드리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15절에서 19절 사이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겹쳐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자고요. 2장 16절로 19절입니다.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내 앞에 올바르지 아니할 때 내가 축복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앞에 올바르니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을 때에도 그들은 성전 예배를 계속했었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마음을 올바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을 올바로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훌륭한 교회로 곧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로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계신데 학계 2장 20절로 가보시죠.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달 24일은 앞에 나온 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과 같은 날이 되는 거죠. 저는 왜 학계가 같은 날 두 가지 메시지를 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학계가 크리스마스 때 고향에 가고 싶었기 때문일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기 전에 두 가지 메시지를 모두 다 말해주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나의 대답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저는 학계 당시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한 것은 좀 농담이 섞여 있는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받고 묻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21장으로 가볼까요? 자, 21절로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라. 이 메시지는요, 민간 통치,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22절 보세요.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시고 정사와 괴사를 엎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장 6절과 7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인데요. 그 대환란 기간에 뒤어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2장 23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일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요 내용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보세요. 너로 일을 삼으리니 여기서 일이란 충성의 표시와 증거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죠. 이미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어요. 스룹바벨은 누구의 계통입니까? 다윗의 계통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타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 예언은 대환란 기간이 끝난 후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스룹바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의 왕이요 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통치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학계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온 땅을 다스릴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학계 시대에 작은 성전이 건축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성전은 별로 보잘것없는 성전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계통을 따라 언젠가 메시아 자신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의미를 갖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가 학계서의 메시지를 시적으로 요약을 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슬픔과 기쁨의 외침 속에 우리가 누워있도다. 그 돌들 위에 포로들의 소망이 있도다. 그 원수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 왕은 오던 길을 되돌아 가도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누가 위대한 사역을 하고 누가 보잘것없는 사역을 하는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사역이나 여러분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중요성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학계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학계서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